VOA 세계 뉴스입니다. 외교 문건 유출 파문을 일으켰던 킴 대럭 미국 주재 영국 대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대럭 대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상황이 역할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대사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이 대럭 대사의 이메일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뒤 미국과 영국 관계에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대럭 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본국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돼 있다며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고 무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대럭 대사를 상대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영국 정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문건 유출 사태는 유감이지만 대럭 대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목적이라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원칙을 오랫동안 존중해온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날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을 승인해 의회 심의에 넘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판매가 승인된 목록에는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첨단 장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세계 공동 성명을 지키며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25%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자 관보를 통해 의료기기와 전류제어 장치 등 110개 중국산 품목에 부과한 25% 징벌적 관세를 이날부터 1년간 전면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된 지난해 7월부터 관세를 매긴 818개 항목 340억 달러어치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편 이날 미중 양측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고위 통상당국자 간 전화통화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측의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중산 상무부장 등을 상대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내용과 관련 광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사카에서 정상들이 달성했던 공동인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 협상 일정을 잡았는지는 미중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동 해역에서 이란의 위협에 맞서고 예멘 내전 상황에 대응할 국제연합체를 추진합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알만데브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할 연합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연합군의 취지를 지지하는 나라들과 직접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던포드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원유 해상 수송이 빈번한 곳입니다. 이곳을 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이란은 최근 수차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일본과 필리핀, 한국, 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차례로 순방합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일정은 지난달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공식 업무를 시작한 뒤 첫 아시아 방문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선 내일 일본에 도착해 14일까지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국가안보보장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역내 현안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10월부터 이틀 동안은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제8차 미필리핀 양자전략대화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후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한국으로 이동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18일부터 다음 날까지 태국 방콕에 머물면서 총리실과 외무부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동결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bout the freeze, you know,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연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 훈련이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외교관 출신이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모레 오후까지, 함경도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균 예상 강수량은 2에서 60mm, 많은 곳은 함남 동해안의 경우에는 100mm 이상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핵동결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의 DMZ 회동 이후 처음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DMZ 회동은 정상회담도 아니었고 협상도 아니었으며 단지 만남이었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team remains very encouraged by the historic visit of President Trump. You know, it wasn't a summit, it wasn't a negotiation. It was a meeting of two leaders.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 협상팀이 이번 DMZ 회동으로 매우 고무됐다고 전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DMZ 회동에서 여러 현안이 논의됐지만 국무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정상이 실무 협상 담당자들을 지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 회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게 바톤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최종 목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협상 목표는 여전히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bout the freeze, you know,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ould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But I don't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ever characterized.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핵 동결은 결코 최종 해법이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초기에 핵 동결을 보길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도 핵 동결을 최종 목표로 규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북 실무 협상과 관련해 아직 공개할 일정이 없다며 날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협상단에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접촉과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일부터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과 필리핀, 한국, 태국을 순방하며 특히 오는 17일 서울 방문 중 외교부와 청와대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가 없이 뭔가를 주기 위해서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애쉬던 카터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와 미군 유해 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튼 카터 전 국방장관은 과거 행정부들이 북한 문제에 실패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가 없이 뭔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You don't give away something that somebody else values for free. So it's just not, I mean, to me, it's just not negotiating.
카터 전 장관은 9일 미 외교협회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협상은 뭔가를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누군가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공짜로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북한과는 모든 것이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하나의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돼야 하며 자신은 대통령에게 북한의 회담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회담을 대가로 무엇인가를 교환하라고 조언하겠다는 것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합의가 준비되기 전까지 북한 지도자와 만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knew that to meet for an American leader to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 was a gift.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경로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지금과는 다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지금처럼 대우해서 그들이 현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한을 떼어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a new pledge either. The North Koreans promised that to George Bush 1 in 1992. So we didn't get a new promise. They've been had that problem.
북한은 1992년도에도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게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이번 약속 역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터 전 장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관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협상에서 아무것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억제와 방어를 했었다고 카터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를 위해 강력한 미군과 한국군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deterrence means having forces, ours and our OK forces, that are so obviously capable of destroying.
카터 전 장관은 만일 전쟁이 시작된다면 미군과 한국군은 북한군과 정권을 파괴할 수 있는 확실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이 유류와 석탄에 대한 불법 환정을 크게 늘리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함지아 기자와 함께 법안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지아 기자, 하원이 추진하는 법안의 이름이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인데요. 미국 의회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법안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2016년 발효된 첫 대북 제재법인 대북 제재와 정책 감독법 205조에 불법 해상 거래 단속 조항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행정부 자체 판단에 큰 여지를 남겨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네.
새 법안은 이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기존 대북 제재법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의회가 추진한 대북 제재 법안은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그 리드 액트와
네.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춘 브링크 액트 이렇게 두 건이었는데 이번 새 법안까지 더해 총 세 건이 됐습니다.
예. 이런 법안 추진은 이미 예고가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예.
셔먼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와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 관련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의 발언도 힘을 실었는데요.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은행과 보험회사의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언이 법안에 반영이 된 거네요.
네, 법안은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 활동 중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이 가입된 선박과 정유회사 등 고객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네.
또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감시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는데요. 선적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리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특정 선박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파나마와 같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은행과 보험회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 건가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는 통상계약을 설정할 때 그 법적으로 주의 의무 규정을 적용받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정한 고위험 선박 또는 개인에 대해 특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 이들이 그 해상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한 겁니다. 미 정부는 이 고위험 목록을 30일마다 갱신해야 하는데요. 인도적 지원 제공 외의 목적으로 북한 영해 또는 항구에 들어오거나 북한 국적의 선원 또는 그 북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해당됩니다.
네.
공해상에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선박 간 환적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도 대상입니다.
네,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도 선박의 움직임을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그 선박 자동 식별 장치라고 하죠. AIS를 끄고 움직이는 선박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박도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된 선박이 의도적으로 AIS를 끌 경우 보험을 취소하는 계약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국제 해사 기구 IMO는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전 세계 선박들이 상시 AIS를 켜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북한 선박 등이 AIS를 끈 상태로 운항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압류한 그 와이즈 어네스토도 그런 경우였죠.
그렇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는 AIS를 끈 상태로 운항 중이었고 북한과 시에라리온 선박을 이중 등록한 것도 문제였는데요. 법안은 이런 이중 등록이나 선박명과 다른 고유 식별번호를 이용하는 이른바 선박 세탁에 관한 우려를 반영해 3년 이내 3번 이상 재등록 또는 선명 변경이 이뤄지는 선박도 고위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이런 선박을 보험에 가입시켰거나 등록한 개인도 고위험 대상입니다.
네. 자, 이런 선박이나 또 개인의 미국 달러 접근 그 차단을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담겼는데 해상 거래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조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반될 경우 파급 효과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예.
미국 은행과 같은 국내 금융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선박이나 개인의 차명 계좌 또는 환 계좌 유지, 개설을 제한하는 등 돈 세탁 우려로 인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 조항 때문입니다.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 사태와 같은 상황이 해상 거래와 관련돼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밖에 고위험 선박이나 개인을 고객으로 할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재무부사나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의무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일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할 텐데요. 법안 통과 가능성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제재 관련 법안은 장기간 논의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는데 이 법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데다가 하원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돼 논의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아 기자와 함께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 밀수 단속 법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연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훈련이 한국 부산 앞바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차단 훈련이 생략된 올해의 훈련에 대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확산방지 구상 PSI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나 단체의 무기 확산과 불법 무기 거래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미국의 주도 아래 창설된 국제협력체입니다. 동방의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되는 이 훈련은 올해는 부산에서 9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훈련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올해는 학술회의와 도상훈련을 중심으로 하면서 해상차단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9일 VOA에 도상훈련은 실내에서 실시되는 저강도 모의훈련인 반면 해상차단훈련은 함선 등이 동원되는 고강도 실제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실시된 해상차단훈련에 대해 미국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남북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고스 국장은 올해의 경우 조만간 열릴 예정인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등을 감안해 미국이 훈련 수위를 낮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VOA는 국무부의 이번 훈련이 북한을 특정에 겨냥하고 있는지 여부와 올해 해상차단 훈련이 생략된 경위를 질문했지만 국무부는 PSI의 주된 목적은 대량 살상무기의 국제적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 일본은 9일 외무성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훈련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문가인 랠프 코사 씨는 VOA에 이번 훈련이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의심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yeah, there are concerns about North Korean behavior, and that's part of the reason they have the exercise.
코사 씨는 확산과 관련한 북한의 행태가 PSI 훈련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러시아 외교관 출신이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5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임명된 데 이어서 북한 주재 경험이 있는 고위급 외교관 출신이 잇따라 임명된 겁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외교관 출신인 게우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장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에 임명했다는 내용의 공식 유엔 문건이 8일 공개됐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톨로라야 위원은 지난 4월 29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대북제재위의 수출세관 통제 전문가로 임명됐습니다. 톨로라야 위원은 임기가 끝난 러시아 출신 드미트리 키쿠 위원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톨로라야 위원의 공식 임기는 지난달 15일 이미 시작했습니다. 톨로라야 위원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시설이 5개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톨로라야 위원은 1977년에서 1980년에 이어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평양의 옛 소련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1990년대 서울의 러시아 대사관에서 대리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러시아 외교부의 한반도 담당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평양 주재 알렉산더 마체고라 러시아 대사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톨로라야 위원의 임명은 지난 4월 앨리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전문가 패널 조정관에 취임한 데 이어 또다시 북한 경험이 풍부한 외교관이 발탁된 것입니다. 기존 전문가 패널 위원들이 주로 학자나 정부기관 연구원 출신인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출신 각 1명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들 1명씩 총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확산 및 안보 전문가인 모건 조정관 외에 프랑스 출신 미사일 전문가 올라프 앙드리우, 미국 금융 전문가 스테파니 클라인 알브란트, 중국 대량 살상무기 전문가 리 샹펑, 일본 핵 전문가 다케우치 마이코, 싱가포르 해상교통 전문가 이본 유, 한국 비확산 및 조달 무역 전문가 윤종권 위원 등입니다. 미국의 알브란트 위원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은 다양한 국적의 인물들로 구성돼 있지만 임무에 관한 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임무는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다음 교체 대상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알브란트 위원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동탄호가 여전히 정박하지 못한 채 바다에 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의 허가를 얻어 베트남에 우선 석탄을 내려놓겠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동탄호가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건 지난 4월 13일입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케만만항으로 향했지만 입항이 거부됐고 이어 최초 출항지인 인도네시아에 입항을 시도했지만 이마저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달 5일부터는 동탄호의 선주회사가 주소지를 둔 베트남의 붕따오항 인근에서 대기하며 입항을 타진하고 있지만 9일 현재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출항 시점부터 계산하면 동탄호는 무려 88일, 약 3개월간 어느 나라 항구에도 정박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8일 VOA에 동탄호를 용선, 즉 빌려 운항 중인 보스코사가 베트남의 화물 하역을 시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가 해당 화물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재 보스코사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싣고 있는 북한산 석탄을 판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가 출자한 회사인 보스코사는 이런 판매를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 건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일부 업자들이 동탄호에 실린 석탄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보스코사 관계자는 지난 5월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믿을 만한 중개인 채널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산 석탄 위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빌렸다며 북한 석탄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또 선박이 어중간한 상태에 놓인 현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실제 석탄의 원산지가 어디이든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고 밝힌 중개인 채널에 의해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동탄호가 석탄을 하역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화물 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오토 원비어의 가족이 압류된 북한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미국 내 또 다른 북한 자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압류한 자금 외에 일부 은행에도 북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선박 YG 어네스트호는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민사상 압류 소송을 제기한 북한 자산입니다. 현재 북한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은 이 선박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오토 원베어의 가족은 이 선박의 공매 혹은 패선 처리 이후 남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선박업계 관계자는 YG 어네스트호가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지만 노후한 관계로 고철값 이상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철값 약 300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00만 달러가 원비어의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해도 여전히 원비어의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전체 배상금 약 5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원비어의 가족은 YG 어네스트호 외에 미국 내 또 다른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YG 어네스트호 외에 북한의 일부 자산이 미국의 사법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6,340만 달러와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원비어 가족이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당시 곧바로 법원에 재무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자산통제실은 카도나의 변호인 등에게 열람을 허용했고 이후 카도나 측은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뉴욕 멜론, HSBC, 스탠다드 차터, 도이치 미국 신용, 시티, 인테사 상파울루 은행과 중국은행 등을 상대로 북한 측 자산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소한 이들 은행들의 북한과 관련된 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당시 소송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카도나는 이후 법정 공방 끝에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카도나 측이 숨어있던 자금 상당 부분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비어 측은 2010년을 전후에 드러난 북한 자산이 아닌 이후에 추가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회수하는 것도 원비어 측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거래가 활발했던 나라에 남아있는 북한 정권의 자금을 비롯해 최근 일부 나라들이 압류한 북한산 석탄 등 대북 제재 위반 품목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올해 초 BOA에 해당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의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절차상 그게 또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 확정된 판결을 뭐 또 해. 사실은 이게 제3국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아주 예외적인 이제.
노 교수는 이런 사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우호국들, 이를테면 호주나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가족에게 내려진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노 교수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올해 북한의 작황이 가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국제기구가 전망했습니다. 지구관측 국제 농업 모니터링 그룹 지오글램은 가을에 추수하는 주요 작물인 쌀과 옥수수가 이미 가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 모니터링 그룹 지오글램은 가뭄으로 북한의 이모작과 가을 추수가 모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기구는 8일 발표한 조기경보 작황 모니터 7월호에서 주요 작황인 옥수수와 쌀이 파종됐는데 북한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가뭄으로 이들 작물의 1%가 이미 생육에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내 농업용수 공급량이 가뭄이 심각했던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장마철인 7월 말에서 9월 사이 강수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가을 수확량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서 여름에 수확하는 이모작 작물도 가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오글램은 겨울 밀과 보리 수확이 6월에 끝난다며 올해 이모작 수확량이 평년보다 20% 줄어들 것으로 앞서 예상됐지만 북한 당국의 최근 정보에 의하면 강수량과 관계수, 농자재 부족으로 예상치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오글램은 2011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 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도 지난 4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 곡물 수확량이 불리한 기상 여파로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남부와 중부 주요 곡창지대에서 4월과 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줄고 관계수가 부족해 모내기 활동이 차질을 빚었으며 6월에는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일부 지역에 피해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FAO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 해결에 필요한 식량 수입량은 159만 톤으로 지난해의 2.5배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탈북민정착기관인 하나원이 개원 20년을 맞았습니다. 탈북민들은 정부가 심리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포용 정책을 펼쳐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자유를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택한 탈북민들이 원하는 것은 따뜻한 관심입니다. 지성호 북한인권단체 나우 대표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자신감,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더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제 그 자신감이 더 가지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받았던 지 대표는 10일 VOA에 한국 통일부 산하 하나원은 탈북자들에게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금융과 법률 지식, 진로 지도와 같은 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마운 곳이라는 겁니다. 다만 자유를 찾아 한국 땅을 밟은 이들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지 대표의 설명입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통일부가 그동안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 환대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소외감을 주기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기 정착비와 같은 금전적 도움보다 어쩌면 탈북민들에게는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직접 다가가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정책보다 탈북자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이 진짜 요구하는 게 뭔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주고 돌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를 위해서 남북하나재단도 있고 하나센터가 지역마다 있다고 하는데 이게 탈북자들 삶의 피부로 닿지 않아요.
김 대표는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동호회와 친목회를 만드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광주 전 북한 이탈민재단 이사장은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의료와 관련한 폭넓은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탈북민의 70%가 여성이고 학력으로는 고졸이고 또한 70%가 지역 출신이 함경도하고 양강도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북한에 좀 소외된 계층이라 건강 상태도 안 좋고 교육의 수준도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 오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손 이사장은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성공했다는 모습이 북한 내부에도 알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세계의 그 우월성을 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고, 그리고 탈북자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소외계층인데 이 소외계층이 중앙무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탈북민들은 최근 북한과의 정치적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관심과 역할 주문이 줄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과거 통일의 역군이다, 먼저 온 통일이라고 했던 탈북민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탈북민들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의 탈북을 유도해 정권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지렛대는 약화될 것이라고 안 이사장은 말했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가뜩이나 또 어려운데 정부로서는 북한만 신경 쓰고 탈북민들은 어떻게 논리하려고 하니까 뭐 경제적 안착, 무슨 마음적인 의지할 것 이런 것이 계속 촉박해지기 때문에 결국 남북관계 발전, 통일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성호 대표는 특히 축소된 하나원 개원 20주년 행사에 아쉬워했습니다. 북한과 조성된 대화 분위기로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축제의 날과 같은 하나원 개원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다는 겁니다.
정부적인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또 그 안에서의 그 분위기는 그들이 이제 주눅이 돌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20주년 행사에 있어서도 뭐 이제 그 통일부에 이제 높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오셔서 격려도 해주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좀 짚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행사였고.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수는 모두 32,476명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74.8%로 25.2%에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연령은 40대가 30.5%로 가장 높고 30대와 50대가 각각 25.4%, 17.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탈북민 가운데 72.5%는 자유로운 삶과 일한 만큼 얻는 소득,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특히 한국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이 삶을 힘겹게 한다고 이들은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중국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고위급 무역 협상단도 같은 날 전화 통화를 하고 대면 협상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과 예멘 인근 해역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연합군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로 행위로 기소된 제프리 앱스틴 씨를 두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앱스틴 씨를 수사한 알렉산더 아코스타 현 연방 노동부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 소식부터 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9일 110개 중국산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관세 면제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정으로 나온 결과로 이날 9일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관세가 유예된 110개 중국산 품목 어떤 것들인가요?
예, 간 종양 치료기와 방사선 치료 장비를 비롯한 의료기기 또 전류 제어 장치 등이 포함되는데요.
예.
이들 110개 품목은 지난해 7월 6일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알리며 25% 관세를 부과한 818개 항목 340억 달러어치 가운데 일부입니다. 네.
자, 추가 관세 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까?
무역대표부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대체재가 없는 제품인지를 따졌고요.
예.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와 관계가 없는 제품인지도 고려됐습니다.
예.
이번에 관세 유예를 받은 업체들은 바로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당국에 설득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관세를 유예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무역대표부가 1,000개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미국이 현재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약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유예한다 이렇게 밝혔었죠.
예,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회담 가진 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예.
또 양측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런 추가 조처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윌버러스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에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로스 장관이 9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요. 2주 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내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상무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화웨이 제품에 대해 수출 면허를 발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앞서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렸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에 화웨이와 60여 개 관련사를 수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예.
이 화웨이가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른바 이 뒷문을 이용해서 중국 정부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조처였는데요.
네.
따라서 화웨이와 미국 회사 간의 거래가 대부분 금지됐습니다.
네. 그러면 화웨이가 이제 제재 대상에서도 빠지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화웨이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 면허를 발급하지만 제재 대상에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부 제품만.
그렇습니다.
네.
로스 장관은 10월 중순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한 행정명령에 대한 잠정적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결정이 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부 거래 허용 등 제재를 완화하지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로스 장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민간 부문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도 해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무역 기밀이나 민감한 지식 재산권 등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그 양국 고위급 무역 협상단 언제쯤 만날까요?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측 대표 그리고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 등이 9일 전화통화를 가졌는데요. 대면 협상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예.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에서요. 양측의 대화가 아주 잘 진행됐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 타결에 있어서 기적을 바라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양측의 협상이 경색 국면을 맞으면서 중단된 만큼 다시 논의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에서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통화 사실 중국 측에서도 확인을 했습니까?
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양측 대표들이 앞서 오사카에서 정상들이 달성한 공동 인식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이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는지는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서 커들러 위원장은 이번 주 중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국제연합군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 보겠습니다.
예, 미국이 이란과 예멘 인근 해역에서 왜 국제적인 연합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9일 밝힌 내용인데요. 던포드 합참의장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회담한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알만다브 해협에서 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 연합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많은 나라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제연합군 창설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힌 나라는 없나 보군요.
던포드 합참의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떤 나라가 이 계획을 지지할 정치적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또 이후 각국 군대와 직접 협력하면서 이를 지원할 역량이 되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에서 바로 며칠 전에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바브알 만다브 해협. 이 던포드 합참 의장이 언급한 해협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원유 수송로죠.
네, 맞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세계 원유 20%가 통과하는 주요 항로입니다.
예.
이곳을 북쪽으로 접한 이란은 최근 여러 차례 봉쇄를 위협했는데요. 지난 5월과 6월 잇따라 유조선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왜 미국이 아무 보상 없이 다른 나라들의 해상 운송을 지켜주고 있냐면서 각국의 위험한 경로를 다니는 자국 선박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미군의 무인기가 최근 공격도 받았고요.
예, 미군 무인기가 이란의 공격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공격까지 생각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후에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예. 자, 던포드 의장이 또 다른 연합 순찰 구역으로 지목한 것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죠. 이게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예멘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협입니다.
예.
이곳 역시 매일 40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인데요. 특히 예멘 내전에서 이란 지원을 받는 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미 당국이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상황이 이러니까 국제연합군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미군과 다른 나라 군대가 공동 순찰하는 국제연합체 구상이 추진력을 얻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는데요. 던포드 대변인은 미군이 지휘 통제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순찰과 호위는 다른 나라가 맡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그대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뉴욕의 연방검찰이 억만장자 투자자인 제프리 앱스틴 씨를 성범죄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자, 이 사건이 지금 정치권으로 불통이 된 거죠?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앱스틴 씨를 수사했던 알렉산더 아코스타 연방 노동부 장관에 대한 사임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아코스타 장관이 지난 2017년 4월부터 노동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앱스틴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뉴욕과 플로리다주에서 이 미성년자들을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하고 아코스타 장관의 사임 요구, 이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예, 지난 2008년에도요, 앱스틴 씨가 성범죄 혐의로 플로리다주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예.
이 사건을 당시 아코스타 연방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검찰과 앱스틴 씨 측이 협상을 해서 결국 앱스틴 씨가 13개월 징역형을 살고 사건이 마무리됐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게 매우 부적절했기 때문에 아코스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 2017년 아코스타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도 거론됐는데요. 최근 플로리다 지역 언론이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소개해서 다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이 부적절했다는 그 상황이 중요하겠네요.
예, 이 앱슨 씨가 저지른 행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관대했다는 말인데요.
예.
거기에 앱슨 씨가 복역 중에 교도소에서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도 했고,
아이고.
복역 기간도 나중에 5개월이나 단축되는 등 이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앱슨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았고 사후 처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이죠. 본인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앱슨 씨가 다시 기소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이 앱슨 씨를 수사했을 때 협상으로 그가 13개월 징역을 살게 한 것이 최선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예.
당시 연방검찰은 앱슨 씨를 감옥에 보내고 그를 성범죄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아코스타 장관이 강조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게 있네요.
네, 일단 아코스타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 기자들에게요. 아코스타 장관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 상황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과거 앱슨 씨 사건 수사는 아코스타 장관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여했고 이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구설에 올랐던 강요들을 옹호한 경우가 전에도 몇 번 있었죠.
예,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 장관 그리고 라이언 징키 내무부 장관 등이 윤리 문제로 논란이 됐을 때 네. 이들을 옹호한 바 있습니다. 구설에 오른 두 사람은 결국 나중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다시 기소된 억만장자 앱슨 씨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약간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앱슨 씨는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앤드루 왕자 등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이런 관계 앱슨 씨의 친분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그를 알기는 하는데 오래전에 사이가 틀어져서 지난 15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앱슨 씨와 왜 멀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앱슨 씨가 저지른 범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평안북도 강계 희천 지역은 하루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9도, 낮 기온 25도, 남포 아침에는 19도, 낮에 26도입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북동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청진과 운기 선봉 3지역은 오후부터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2도, 원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2도, 성진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이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외교 문건 유출 파문에 연루된 킴 대럭 주미 영국 대사가 사임했습니다. 대럭 대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상황이 역할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대사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영국신문 데일리 메일이 대럭 대사의 이메일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뒤 미국과 영국 관계에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대럭 대사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영국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 분열돼 있다며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고 무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대럭 대사를 상대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영국 정부에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문건 유출 사태는 유감이지만 대럭 대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목적이라고 몰건 스테이거스 미 국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오랫동안 존중해온 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전날 국무부가 타이완에 대한 22억 달러 규모 무기 수출을 승인해 의회 심의에 넘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판매 승인된 목록에는 에이브럼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첨단 장비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는 이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3대 공동성명을 지키며 즉각 무기 판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25%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자 관보를 통해 의료기기와 전류제어장치 등 110개 중국산 품목에 부과했던 25% 징벌적 관세를 이날부터 1년 동안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품목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된 지난해 7월부터 관세를 매긴 818개 항목 340억 달러어치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편 이날 미중 양측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고위 통상 당국자 간의 전화통화를 실시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측의 류허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중산 상무부장 등을 상대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내용과 관련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사카에서 정상들이 달성한 공동인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협상 일정을 잡았는지는 미중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동 해역에서 이란의 위협에 맞서고 예멘 내전 상황에 대응할 국제연합체를 추진합니다.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 알만데브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할 연합조직을 만들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연합군의 취지를 지지하는 나라들과 직접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덤포드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원유 해상 수송이 빈번한 지역입니다. 이곳을 북쪽으로 접하고 있는 이란은 최근 수차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일본과 필리핀, 한국, 태국 등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합니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일정은 지난달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후 첫 아시아 방문 일정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선 내일 일본에 도착해 14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국가안전보장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역내 현안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15일부터 이틀 동안은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제8차 미필리핀 양자전략대화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후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한국으로 이동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를 방문해 북한 핵 문제 상황을 브리핑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